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중국에 도착해 사흘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양국이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공통의 인식이 왜 흉금을 더 넣고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측과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강화 또 동중국 해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문 첫날 리 커창 총리와 회동하고 중일 평화 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인 500여 명도 이번 방문에 동행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방중이 원만하고 성공적이고 풍부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초소화 병력 그리고 무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판문점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다시 비무장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는 9.19 군사비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 오늘 오후 1시부로 판문점 내 모든 화기와 탄약 그리고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경비 근무도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는 26일부터 이틀간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무장화 조치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공동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군은 타이완 분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상산 포럼 개막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와 관련된 사안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며 누군가 타이완의 분리를 시도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태평양함대는 20일 성명에서 미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될 당시의 정황이 담긴 녹음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쇼기 피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터키에 파견된 진하 에스펠시아이 국장은 현지에서 카쇼기 씨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는 정황을 담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터키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진하 에스펠시아이 국장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24일 카쇼기 피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통화는 빈살만 왕세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만일 미국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된다면 유럽 국가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일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미사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태양 쪽에서 본 쥐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 항공우주국이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인 파커호가 약 4,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어보낸 지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검은 공간에 무수한 점들이 가득한데요. 이 점들이 바로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인 거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별, 바로 지구였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이곳 워싱턴 DC까지 오려고 해도 비행기로 13시간 이상 날아가야 할 정도로 지구는 분명 큰 행성인데요. 하지만 태양 쪽에서 본 지구는 그저 밝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희귀하고도 멋진 사진을 더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난 8월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이 현재 순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커 탐사선은 이달 말쯤 태양 최근접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초엔 태양의 첫 궤도에 다가서게 되는데요. 이 파커 탐사선은 약 7년간의 태양 탐사 임무 기간 태양을 24차례 돌며 태양에 600여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2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m에서 3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16도, 신의주는 12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도에서 16도, 함흥은 9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 하늘도, 꽃도, 새들도 우리의 사랑에 대해 노래한다는 A Lover's Concerto 들어보시죠. The Toys가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즉각 대응할 거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이 대립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풍진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홍콩 등 각국 보건당국이 임신부들의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러시아를 방문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만일 미국이 유럽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 탈퇴 움직임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네, 저 러시아는 미국의 INF 탈퇴에 반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1987년에 양국이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를 준수하지 않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 조약의 탈퇴를 시사했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면 1980년대 냉전 시대를 되풀이하는 거고 전 세계 안보가 위협을 받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미사일을 유럽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러시아는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기로 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가 보복성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왜 유럽을 위험 속에 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건 러시아의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중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현재 루마니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리어 미국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다음 달에 양국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다음 달 11일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두 정상이 참석하는데 그때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러시아를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이 아직 공식 탈퇴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탈퇴 수순을 밟고 있고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긴 어려울 거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대서양 지역기구 나토가 냉전시대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요?
네, 과거 소련에 맞서 설립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안보 공동체죠. 이 나토가 구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트라이던트 정처 2018로 불리는 이 훈련은 25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노르웨이와 북대서양 그리고 발트해에서 벌어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29개의 나토 전 회원국 그리고 나토 협력국인 스웨덴과 핀란드 등 모두 31개 나라에서 5만여 명 병력이 참가합니다.
네, 자,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훈련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2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나토는 대립을 추구하진 않지만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모든 우방국을 지킬 태세로 있다면서 이번 훈련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말하는 위협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직접 지명하진 않고 다만 최근 유럽의 안보 환경이 두드러지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이래 지금 나토와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돼 왔고요. 나토는 발트해 연안 국가와 또 구소련 국가들에 대해서 군대 배치를 늘리는 등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냉전 시대 이래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의 항공모함의 해리 트루먼 호를 비롯해서 약 65척 함정 그리고 전투기 250대, 전투차량 만여 대가 동원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번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며 나토는 냉전 시대 이후 모든 군사력을 최대한 결집해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훈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함해서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의 참관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러시아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초에 중국, 몽골과 함께 러시아도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 보스톡, 동방2018이라고 명명한 훈련이었는데요. 전차와 장갑차 등 전투차량 3만 6천 대, 그리고 병력이 30만 명 동원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훈련 한 달 뒤에 나토도 냉전시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함에 따라서 과거 동서 간의 군사적 긴장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24일 쿠바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쿠바와 계속해서 대립의 길을 추구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당시에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체결했던 완화 정책이 쿠바에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철회했고요. 또 미국인의 쿠바 사업과 여행도 제한했습니다.
자, 거기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이 음파 공격 의혹이 나오면서 외교관 철수 조처도 내렸는데요. 자, 지금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말인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와 함께 쿠바의 군사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쿠바 정부가 다음 주 유엔에 이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31일 유엔 총회에 미국의 대쿠바 경제 봉쇄, 이 금수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쿠바는 27년째 이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결의안이 거부되도록 회원국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로드리게스 장관이 비난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금수 조치를 내리고 이를 정당하기 위한 구실로 또 인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유엔 총회 결의안 어떻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쿠바의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이 정치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는 미국의 쿠바 경제 봉쇄 철회를 요구한 결의안을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191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반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50년 이상 지속된 쿠바의 경제 봉쇄 조치가 완전 해제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이 지금 일본 여행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풍진이 창궐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 주 풍진 경고 단계를 두 단계로 높이면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DC는 모든 여행객은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풍진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 확인하고 특히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임신부 여성들은 일본 여행을 하지 말 걸 권고했습니다.
네, 홍콩 보건당국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고요?
네, 홍콩 보건당국도 일본에서 풍진이 빠르게 유행함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임신부 또는 출산을 준비 중인 여성들은 일본을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아직 예방접종 연령대가 아니라서 풍진 백신을 맞지 못하는 한 살 미만의 아기의 일본 여행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풍진이 전염성이 있는 병이죠?
맞습니다. 풍진은 발열, 발진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데요. 감염되고 2, 3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 빨간 발진이 생기고요. 독감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 이 증상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고 비교적 가벼워서 하루에서 사흘 정도면 대부분은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신부입니다.
네, 임신부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 산모가 풍진에 걸리면 임신부 자신은 이 별 증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태아는 그 시점에 형성되고 있는 장기에 기형이 발생해서 선천적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유산 또는 사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하지만 임신했을 때는 이 풍진 예방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일본에서 풍진이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네, 지난 10월 7일까지 1,1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10월 첫 주에만 135건에 달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90여 건이었고요. 한 해 전인 2016년에는 120여 건, 또 2015년에 160건을 조금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에도 풍진이 대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무려 17,000건이나 보고됐었습니다.
네. 자, 풍진이 일본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장 유행하는 곳은 지바현과 또 수도 도쿄가 있는 간토현, 카나가와현 등인데요. 특히 간토 지역은 요코스카 해군기지, 요코다 공군기지, 자마기지 등이 있어서 미군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현역병들은 의무적으로 풍진 백신을 맞게 돼 있는데요. 참고로 2013년과 2014년 사이 미군 자녀 약 2,000명이 일본의 군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풍진 감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해마다 풍진 발생 건수가 10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걸리는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풍진이 창궐했던 건 지난 1964년에서 1965년 사이였는데요. 1969년 풍진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11,000명의 여성이 풍진에 걸려서 유산했고요. 2,100명의 신생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풍진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일본과 가까운 한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질병관리본부도 일본 여행이 있을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고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이 풍진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한국 보건당국은 다른 나라에서 풍진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임 여성에게는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정치인과 전직 고위 관리 등을 겨냥한 사제 폭탄이 든 소포가 25일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20년 만에 새로운 독감 치료제를 승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 등을 수취인으로 한 폭탄 소포가 발견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4일에 이어서 25일에도 폭발물이 또 발견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유명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 씨가 받는 사람으로 돼 있는 이 수상한 소포가 이날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을 겨냥한 소포는 앞서 발견된 소포들과 비슷한데요. 이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네, 자 미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좀 정리해보죠. 자 이때까지 이런 소포가 모두 몇 개나 발견됐습니까?
네, 모두 10개입니다. 이 거물급 투자가 조지 소로스 씨,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맥신 워러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유명 배우 로버트 드니로 씨 이렇게 모두 8명에게 보내졌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터스 의원에게는 각각 2개씩이 보내져서 모두 10개가 발견된 겁니다.
네.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모두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의 이름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와서만 슐츠 의원은 지난 2016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의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물론 이 물건들은 이 와서만 슐츠 의원이 보낸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물건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네요.
네. 이 모두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강하게 비판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럼 소포에 폭발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모두 직접 만든 이 파이프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들이 작동 가능한 것이다 이런 보도도 한때 나왔는데요. 위험용이라는 그런 가짜 폭탄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수거된 폭탄들은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의 연방수사국 이 FBI 시설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수취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직접 소포를 받아 봤나요?
아닙니다. 이 사전에 수상한 물건으로 적발돼서 수거됐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취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4일 이 폭발물을 사전에 적발한 비밀 경호국에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용의자나 동기에 대한 단서는 나왔습니까?
현재 수사 중이고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배달된 물건들이 다 비슷한 형태여서 용의자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용의자 추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법당국은 폭탄을 만드는 데 들어간 부품을 어디서 샀는지 분석하고 있고요. 또 물건에서 용의자의 DNA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용의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유스콘신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여기서 이번 사건을 또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번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Any acts or threats of political violence are an attack on our democracy itself.
네, 어떤 정치적 폭력이나 위협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에 반대하며 반드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은 단합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In these times, we have to unify. We have to come together. And send one very clear, strong, unmistakable message.
네, 모두 단합해서 이런 행위가 미국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또 언론에 화살을 돌렸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특정인을 지속해서 공격하고 잘못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언론을 언급한 걸까요?
네, 이 언론이 몇몇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계속 공격하고 여론을 분열시켜서 적대적 정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적을 떠나서 한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사건이 국내 테러를 시도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직자들을 위협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범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러 민주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비난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안정을 조장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단 말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신체적 폭력을 용인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언론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반대파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 새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오피오이드 관련 법안에 서명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대책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는데요. 오피오이드 남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물 남용 대책도 다뤘습니다.
자, 오피오이드라면 이른바 마약성 진통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많이 복용을 하면 중독이 되고 또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 미국에서의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무척 심각한데요. 지난해에만 약 4만 8천 명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미국으로 오피오이드가 불법 유입되는 걸 차단하고 또 오피오이드 치료와 예방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오피오이드가 외국에서 불법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네, 특히 중국에서 우편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서명한 법,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그리고 우정국이 이 검색 체계를 강화해서 불법 오피오이드 반입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네.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어떤 항목이 들어갔습니까?
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의료보험이 이 오피오이드 치료와 재활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리게 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재활센터를 확대하는 데 이 필요한 보조금 제도를 연방보건후생부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9월에 이 오피오이드 예방과 치료에 보조금 1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오피오이드 법안 통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오피오이드 남용 퇴치 노력의 큰 진전이라면서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새로운 독감 치료제를 승인했군요.
네, FDA가 새로운 항바이러스 독감 치료제 조플루자를 최근 승인했습니다. 조플루자는 미국 제넨테크사가 판매하는데요. 12살 이상만 복용할 수 있고 또 독감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FDA가 독감 치료제를 새로 승인한 건 2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독감 백신하고는 다른 거죠?
네, 이 독감 백신은 독감에 걸리는 걸 예방해주는 그런 약이고요. 조플루자는 독감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죠.
네, 자 이번에 나온 이 조플루자 외에 다른 독감 치료제도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독감 치료제로 이 타미플루란 약이 있는데요. 이 타미플루는 로슈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그런데 조플루자를 미국에서 파는 이 제넨테크사가 바로 이 로슈의 자회사입니다.
네. 자, 그럼 두 약이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네, 가장 큰 차이가 이 타미플루는 하루에 두 번씩 닷새 동안 복용해야 하는데 조플루자는 단 한 번만 복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조플루자의 미국 내 판매가가 이 소매가가 $150라는데요. 보험이 있으면 $30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가을과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 또 독감 합병증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가을과 겨울에 이 미국 안에서 독감 또는 독감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이 8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 독감의 합병증이라면은 폐렴, 뇌졸중, 그리고 심장마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8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다른 기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았던 건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이 거의 40년 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독감 사망자 수는 12,000명에서 56,000명 사이를 오갔었습니다.
네. 뭐, 지난 가을, 겨울에 독감 독감이 기승을 부렸던 건 알고는 있었지만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네, 독감이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 사이에 많이 퍼졌습니다. 독감이 올해 2월에 절정에 달했었고요. 3월 말에 거의 물러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미국 역사에서 독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지난 1918년에 거의 2년 동안 독감으로 미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퍼진 독감이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네. 자, 겨울이 오면 보통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데 지난 겨울에는 이 백신이 큰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백신을 대신할 만한 독감 예방 수단이 따로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은 될 수 있으면 10월이 가기 전에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리너드 스키너드가 부릅니다. 고향인 미국 남부 앨라베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스윗 홈 앨라베마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흑인 여성들의 머리 손질과 미용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흑인 여성 최초의 대기업을 일으킨 마담 CJ 워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시장을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이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00년대 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웠죠. 이들은 대부분 가정의 하인이나 농장, 빨래터의 노동자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흑인 여성들의 모발을 보호하고 가꾸는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흑인들은 이 꼬불꼬불하고 뻣뻣한 머리카락 때문에 사실 무척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담 CJ 워커는 돈벌이에 성공한 흑인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흑인 여성들도 이런 머리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마담 CJ 워커는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요. 부자가 된 건 나중에 일이고 대부분 세월은 무척 어렵게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흑인들이 다 어려웠는데 이 마담 CJ 워커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1867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 세라 브래들러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네.
세라의 부모들은 노예 출신이었고요. 그의 가족은 미시시피 강 유역의 목화밭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라도 불과 5살 때 가족들과 함께 목화 따는 일을 했죠. 세라는 또 백인들을 위해서 빨래하는 어머니와 언니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어린 나이에 참 불쌍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세라가 불과 7살 때 부모들이 황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라와 언니는 미시시피주 빅스버그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됐습니다.
네, 세라가 일찍 결혼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불과 14살 때인데요. 이 모세스 맥 윌리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 3년 만에 딸을 하나 낳았죠. 그런데 또 2년 뒤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 맥 윌리엄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 정말 비극의 연속이네요. 네. 혼자서 또 어린 딸을 키워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세라는 미조리주 센트루이스에 가면 빨래꾼 임금이 더 낫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세라는 말년에 내가 평생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정말 대단한 여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세라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나이가 들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라의 머리카락은 건조하고 잘 부러지는 데다가 군데군데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네, 원인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중노동에 불결한 환경, 영양 부족, 약물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는 이런저런 제품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라는 만약 내 머리를 건강하게 하는 제품을 개발하면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신의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하고 이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약물을 개발했을까요?
이 세라는 옷을 빠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이 바셀린과 설파 등을 합성해서 모발과 두피를 보호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독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료도 거기에 가미를 하고요. 그때 나이가 37살 때였습니다.
네. 효과가 있었나요?
네, 놀랍게도 그 약물을 써보니까요, 세라의 머리털이 새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곱슬머리도 펴지고요. 사람들은 세라가 자신만의 비법을 가미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세라는 자신과 친구들의 머리에 제품을 직접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세라는 적은 돈이지만 몽땅 떨어서 작업장을 만들고 개발한 약품을 병에 넣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라의 이름이 어떻게 이 마담 CJ 워커가 됐을까요?
1906년 신문기자 출신인 찰스 조셉 워커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찰스는 세라의 친구이자 조언자이기도 했죠. 결혼하면서 세라는 이름도 마담 CJ 워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마담 워커는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여성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미용 문화 학원이라는 것을 열어서요, 제품 판매 훈련을 시키고 이들로 판매망을 구성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여성들은 워커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흑인 사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마담 워커는 전국을 돌면서 제품 판매에 노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메이카, 파나마, 쿠바 등 카리브해 국가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마담 워커의 제품은 그런 곳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흑인이니까 그럴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 마담 워커의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에이전트가 3천 명이나 될 정도로 급속히 커졌습니다.
네.
학원에 갈 수 없는 흑인 여성들은 통신 교육으로 워커 제품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머지않아서 수십만 명이 마담 워커 제품의 사용법을 배우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참 이 덕분에 판매하는 흑인 여성들도 돈을 벌 수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흑인 여성들이 마담 워커 제품을 판매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광고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났죠.
And as you can see, my hair is really full.
네, 마담 워커가 뿌듯했겠네요.
네. 이 자신이 이뤄놓은 사업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빨래터를 떠나서 즐겁고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이 마담 워커는 사업이 번창하자 1908년에 사업 본부를 동부인 펜실버니아주 피츠버그로 옮겼습니다.
네, 피츠버그는 워싱턴 DC, 뉴욕, 볼티모어 등 흑인들이 많이 사는 대서양 쪽 도시에서 가까워서 사업에도 도움이 됐겠네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담 워커의 제품을 비판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 곱슬머리를 곧게 펴는 것은 백인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담 워커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목적이 여성의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나갔죠. 마담 워커는 큰 재산가가 됐고요. 전국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담 워커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로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데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흑인 여성은 없었습니다. 마담 워커는 전국 유색인종발전협회와 교회, 문화단체 등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흑인 예술가들과 작가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막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 마담 CJ 워커는 나는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나를 위해 또는 나만 쓰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돈이란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담 CJ 워커는 대통령도 만납니다. 1917년에 흑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가서 위드로 윌슨 대통령을 만났죠. 대통령에게 폭도들의 공격을 금하는 연방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써달라는 거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말년에는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1918년에 뉴욕시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마담 워커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계속했지만 점차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쉬라고 권고를 했지만요, 마담 워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마담 워커는 신장 기능 장애로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때가 51세였습니다.
예. 당시 마담 CJ 워커의 사업 규모는 에이전트가 2만여 명에 이 판매고는 오늘날로 치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고 있었다니까 큰 사업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담 CJ 워커는 요즘 가치로 600 내지 700만 달러에 달하는 저택에 살았을 정도로 부를 누렸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망각하지 않은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용 제품으로 돈도 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도 앞장섰던 마담 CJ 워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저임금 때문에 비판받았던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트윗 살펴볼까요? Amazon is increasing its minimum wage to $15 an hour for all U.S. employees effective November the 1st. 아마존은 시간당 15달러로 미국 내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The increase applies to full-time, part-time, and temporary workers. 이번 임금 인상은 정규직, 시간제와 임시직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Minimum 는 최소, 최저라는 뜻이고 wage는 임금을 말해서 minimum wage는 최저임금이 됩니다. increase는 증가하다, 늘리다라는 뜻인데요. Amazon is increasing its minimum wage to $15 an hour for all U.S. employees. 아마존은 미국 내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말입니다. effective는 효과적, 또는 실행 중인이란 뜻인데요. Effective November 1st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pply는 신청하다, 지원하다, 또는 적용하다인데요.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to에 따라오는 대상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This increase applies to full-time, part-time, and temporary workers. 이번 임금 인상은 정규직, 시간제와 임시직 근로자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mazon is increasing its minimum wage to $15 an hour for all U.S. employees effective November the 1st. 아마존은 시간당 15달러로 미국 내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The increase applies to full-time, part-time, and temporary workers. 이번 임금 인상은 정규직, 시간제와 임시직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최저임금에 대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EM 밴드의 노래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Losing My Religion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bigger. It's bigger. I heard you
was just a dream. That was just a dream. That's me in the corner. That's me in the spotlight. Losing my religion. Trying to keep up.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